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시며 그 빛으로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은 아주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던 인생이 스스로 살고 스스로 지혜로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계속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은 사람들이 색색 등불로 집을 장식하고 나무를 장식하고 산타크로스와 크리스마스 캐롤과 그리고 그 선물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표상한다 그럴까? 그렇지만 사실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확하게 알고 맞아들이고 하는 일은 세상에서도, 아니 요새는 교회 안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란 거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왔으니까 와가지고 금방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땡스기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일본에 없던 풍경들 집집마다 너무나 예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색색 그 전등으로 온갖 치장을 다 해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뭐 선물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 웅성웅성대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봤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적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뭐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화려한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빠진 것 같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식구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애들 선물 주고 애들 기뻐하고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왜 기뻐하는 건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건지 누구에게 기뻐해야 되는 건지가 빠진다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자기들 즐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냥 기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한 절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 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치장들 하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자 화목 제물이 되시고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가 그냥 우리 즐겁다, 우리 기쁘다 그러한 것으로서 지나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 그러한 교회에 가장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 정말 인간이 자기 아기를 놓고 다독다독 하면서 아이고 잘도 잔다 하는 것처럼 아기 예수 잘도 잔다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그 아기 예수라고 조그만 인형 하나 놓고 그리고서 다독거리는 그러한 것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노래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끼리 선물 받고 우리끼리 촛불 켜고 좋아하는 색등불 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서 그렇게 그 흥분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무서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이 갖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만나서 막 변론하는 것이 욥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고 욥이 당한 그러한 것을 보고서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옷을 찢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욥 앞에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하게 하실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결국 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말이었어요. 욥은 욥대로 변명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그 비판하게 되고 자기 의를, 자기 옳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돼요. 그럴 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람은 입을 잠잠히 담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아 후련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들으셨을 거야. 그러고서 우리가 그냥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신학생들을 강의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자 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투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주 쏜살같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쫙 하고서 쏟아내고서는 하는데 그거를 유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상대방을 인식한 어떠한 대화의 말은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뭐 그거를 뭐라고 꼬집어서 지적하거나 고쳐주거나 그러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그 교회 그 아이들,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실 테니까, 천천히 말하는 게 좋다든지, 빨리 말하는 게 좋다든지, 그런 걸로 보시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자신데, 실제로, 우리의 그 대화의 대상이라면, 우리와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오고,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다 이전에 놀라움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들은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상상한 일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로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거예요. 씨가 땅에 묻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싹 나오는 그한 가지 봐도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가장 다 감격하는 게 정말 놀라움이에요. 사람 뱃속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움입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거를 왜 신비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쭉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나?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확 알리시지를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목자가 나오고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 압니다.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알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지, 사람이 지혜로워서 사람이 스스로 안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세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라고 온갖, 온 세계가 다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만 그 앞에 나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그 아기 예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목자들도 그렇고 동방박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시몬과 안나도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은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것을 빼놓고 크리스마스라면 그거는 인간 절기밖에 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그 축제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를 택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따뜻한 데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테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뭐 사람들과 막 재잘재잘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들 밖에서 그냥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밤에 들판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그들은 그냥 길 잃어버려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지금 그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집이 없어서 그들이 갈 곳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인 그들이 양떼들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겁니다.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지 알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어쩌다가 하신 일도 아니고, 실수하신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남들 같이 따뜻한 집에서, 밝은 곳에서 먹고 마시며 편히 누워 자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자기 일에 충성하며 그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밤에 그 밖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하면서 그곳에서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 편히 잠자는 사람들,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밖에서 양을 치며 정말 밤하늘 깜깜한 데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다. 그들에게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빛이 비추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앞에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냥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가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나에게 좋은 분, 나에게 사랑인 분, 나에게 자비로운 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종처럼, 내 무슨 수호신처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다른 건데.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접한 일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리 그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메고 해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다 자기 기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분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나타난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셨답니다.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아니듯이 예수님 빼놓고는 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지금 목자를 택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에게 깨우쳤으면 이게 훨씬 전파되기 쉬웠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세요. 유명한 사람들, 뭔가 지식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면 훨씬 그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아,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글을 쓰겠지.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겠지. 왕이 한 사람 변화되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고, 세상에서 지혜 없고, 힘 없고,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열두 제자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태어났다.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목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별로 지식 없고 밭에 저게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예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 가서 봐라. 강보에 쌓인 그 구유에 누워진 그 아기를 버릴 테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말한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이 된다. 보통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구유라는 게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말구유에 태어났으면 말에 먹이가 들어가는 통이거든요.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보통 짐승의 먹이통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의 표적이 된다. 물론 목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그 확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직접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낳게 된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에 대한 선포하심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거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듯이 그 말씀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가 성경에 써 있는 선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제 안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예요. 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이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원이라면 단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확인하고 싶으냐?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을 뭐예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있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하다 마는 거예요. 가다 마는 거예요. 확인할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하게 하신다니까 계속해야 되고, 끝까지 하게 하신다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좀 해보다가 아야 하나님이 나는 힘을 안 주셨어, 하나님은 안 하시나 봐. 아니요. 얼마 전에 언누리교회 그 새벽 예배에 그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그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간증 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입양할 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뭐 할까 할 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말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너는 못하겠느냐 아니면 하기 싫은 거는 아니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저는 그 짧은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분이구나. 근데 제대로 듣는다는 거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예요? 그 말씀대로 했다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의심을 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버리고 자기의 싫고 좋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버리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참 그 어머니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아들이 다리가 없으면서도 수영을 그렇게 하며 장애인에서 1등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그냥 보통 정상인들과 다리 다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올림픽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지금 아프다 그랬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지만 그 육신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갖고 암이랑 또 그 투병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가슴 아프고 속상할 정도로 참 인생이라는 것이 겪어야 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이 땅에서 쉼이 없고 이 땅에서는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아직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금방 뭐가 해결이 되고 금방 평안해지고 만사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 목표, 우리의 모든 가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가서 니들이 그 예수님 구유의 강보에 쌓인 그분을 본다면 내 말한 말이 이것이 사실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구주시다. 구주라는 거는요,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화목한 평화로운 관계, 늘 사랑하고 늘 정말 하나 돼서 사는 그러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등 돌리고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화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길 때에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을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요. 아, 그래? 그럼 아, 그래로 가버려요. 그러나 정말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그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리고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몇 년 후에 간 게 아니라 빨리 간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그 장소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구유까지가 얼마만큼 거리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그 길을 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곧장 그냥 행한 거예요. 졸리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그 양떼들 끌고 그게 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난 것이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에게 이르던 것처럼 듣고 본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경배를 드렸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시다가 온갖 오해와 핍박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사람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 일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랬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이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요. 죽기까지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전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정말 평강의 왕,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화목케 하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등돌리고 인간이 대적하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등돌리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피하라. 내게 들어라. 나를 바라라. 나를 믿어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듯이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집 나간 방탕한 자식들에게 언제든지 찾으시는 분이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해. 너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 너와 아침에도 밤에도 함께하기를 원해.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해. 너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 너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우리의 평강의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내어주며 행하는 자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냐.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 때 그 딸은 내 이성으로, 내 어떠한 상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비천한 주의 딸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이